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우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아기 때 겪으셨던 사건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때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은 당시 왕에게나 바치는 귀한 예물들이었죠. 이들이 이 보화를 바치며 아기 예수님을 참 왕과 그리스도로 경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러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이제 마침내 구원이 성취되는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요셉도 꿈을 꿔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하여 가라. 그래서 요셉이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신 이 사건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마태사도가 풀어주세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신 사건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또다시 애굽에 살던 요셉의 꿈에 헤롯이 죽었으므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요셉이 마리아와 또 아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사건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헤롯은 죽었지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자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서 베들레헴 땅으로 못 가요. 왜? 베들레헴에 이미 예수님 때문에 두 살 미만의 산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오실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다. 다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들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저 약속한 게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구원의 복음을 이루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 가서 거하셨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신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일까지 한번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말씀을 계속해서 몇 주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사도는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이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신 사건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다고 알려주십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마태복음을 누가 썼죠? 마태사도가 썼죠. 근데 마태사도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썼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즉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태사도를 통해서 이 성경을 쓰게 하실 때 마태사도로 하여금 전체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마태사도는 모든 구약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사건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성경을 푸시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성경을 풀어 알려주시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거죠. 마태사도는 모든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5절에 이 내용이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느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일까요? 구약에서. 혹시 아세요? 네,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로 가면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호세아 선지서,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사건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전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즉 이스라엘을 부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과거 시제예요.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던 그때에도 과거 시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 이전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죠?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구속하신 그 출애굽 사건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불러낸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먼저 하나님이 이 호세아서에서 내 아들이라 칭하시는 자는 먼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당시 애굽의 종이 되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된 것에서 구원하고자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내시면서 바로왕에게 가면 이렇게 말하라 라고 전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이스라엘을 가르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시면서 내 아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내 아들의 부르심은 나를 예배하는 삶인데 예배하지 못하도록 너가 종으로 삼고 있는 것에서 내 아들을 내놓으라. 종된 삶에서 내 아들을 내어달라. 바로 왕에게 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의 장자, 바로의 장자, 아니 애굽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까지 다 죽이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나를 예배하게 하도록 내어놓으라.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듣게 되면 만세전부터 택하신 자기 아들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기 아들들을 불러 예배하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들을 불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교제 나누게 하시려고, 모든 종된 삶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셨고 이를 성취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죠. 구약에서는 이것을 예표와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신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있는 애굽과 바로왕까지 심판하시며 자기 아들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불러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만세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장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가요? 아닌가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교제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자기 독생자까지 죽이시고 바치시며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된 삶에서 건져내 주신 겁니다. 아니 지금도 천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될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있는 것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건져가시고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는 결국 우리의 죽음을 통해 완전히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보면 모든 삶을 합력하여 하나님을 더욱 잘 예배하는 삶으로 건져가시는 삶이라는 거죠. 거기에 고난도 쓰시고 시련도 쓰시고 삶의 여러 문제들도 쓰시고 내 죄성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종된 것에서 우리를 건져 가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삶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두렵지 않나요? 하나님이 바로의 장자들과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자기 아들들은 건지시고 예배하는 삶으로 불러가십니다. 자기 아들들을 종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다 멸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더욱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들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여정이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들을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들을 그 무엇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바치시기까지 모든 종된 삶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자기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바치셨다는 것.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우리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놀랍고 두려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예배하는 삶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가장 큰 열망을 두고 이 예배를 그 무엇에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도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삶에서 나를 못하게 하도록 종으로 삼고 있는 것에서 떠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천국에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구속하시고 광야의 삶을 거쳐 하나님이 거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태사도는 그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즉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신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출애굽. 그렇다면 예수님의 출애굽으로 성취되었다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성취하실 예수님의 출애굽의 예표와 그림자였다는 뜻이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던 궁극적인 현실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가르치던 궁극적인 현실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출애굽 사건, 이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셨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신 새로운 출애굽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태사도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구약을 이해하고 복음서를 쓰셨던 말씀의 원리라는 거죠. 모든 성경에 구약의 모든 내용들까지도 예수님 중심으로 비추어서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현실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성경을 이해하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먼저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예수님의 출애굽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르치던 바도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르쳤던 참 이스라엘이셨고요. 아니, 그것이 증거하고 있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들이었죠. 예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참 하나님 백성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어 태어나셔야 했는가? 그 목적이 이렇게 예수님이 아기 때 되신 때부터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기 때문에. 아니,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르치던 우리 죄에 빠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다 실패하고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그 출애굽 구원을 받고도 1세들이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멸망을 당해야 했습니다. 실패였어요. 실패한 아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대표하여 보여주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2세들은 어땠나요? 1세들과 다르지 않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참 이스라엘로 오실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지만 그들도 결국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구약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삶을 다시 살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로 오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신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애굽에 가셨다가 가나안 땅으로 즉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애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연결해서 보겠지만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갔었던 출애굽 여정을 대신 가주시는데 실패하지 않고 온전히 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출애굽 구원을 받은 후 어떤 바다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며 뭘 받았죠? 세례를 받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세례였다고 하시죠? 하나님 애굽의 종된 삶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사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2장이 끝나고 마태복음 3장으로 가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간의 시험에 실패하여 40년을 방황했죠. 마태복음 4장으로 가면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 이겨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해 주십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예수님이 재현하시고 다시 살아주고 계세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삶으로 다시 살아주는 것으로 예수님의 출애굽이 끝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출애굽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나오시는 것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는 것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신 이 사건이 다 예표와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출애굽 사건의 궁극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 현실이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날에 드러나요. 예수님의 출애굽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 다 거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아기 때 태어나신 후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신 사건이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궁극적으로 성취되신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하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애굽이 가르치던 이 세상을 떠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가리키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사건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궁극적인 성취가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이 했던 것도 성취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의 출애굽을 이루시고 죽음을 통해 영생으로의 영원한 출애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이 두 레벨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출애굽 사건도 실제로 애굽에 갔다 나오시는 사건도 이루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성취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기적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레벨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며 구약에서 출애굽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신 사건을 재현하시고 다시 행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하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는 사건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것,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 이 땅의 레벨로 성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 축복의 현실로, 영생의 현실로, 다시는 사단의 종된 삶에서 살아가지 않는 영광의 천국 현실로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시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성취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백성들의 자리에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 중에는 누가 속해 있나요? 바로 여러분. 그리고 제가 속해 있습니다. 만세 전부터 택하신 우리 하나님 아들들이 죄와 사망과 이 세상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 멸망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된 삶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러내요. 영원토록 하나님 예배하는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성취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먼저 우리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와 죄의 값으로 치러야 될 사망과 심판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거기서 완전하게 건져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완전하게 순종해 주셨고요. 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인정받으시고 천국으로 들어가 하나님 아들의 영광에 이르셨죠. 그것도 누구 자리에서 누구를 위하신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 예수님 삶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참여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한 자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셨고 이제 이 세상에서 건져 천국 영광에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시어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 간단 명료한 겁니다. 어려워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자리에서 내 구원을 이루어주시려고 나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죄값을 치러주시며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과 이 세상에 종된 삶에서 완전하게 건져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천국에 속한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에 함께 이르게 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들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성취하신 출애굽 사건의 궁극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신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성취하시지만 또 누구 안에도 성취된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모든 종된 삶에서 건져져 천국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도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모든 죄사함을 받아 구속함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 과거 시제예요. 예수님 나라로 옮겨진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옮겨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온전히 옮겨질 겁니다. 그래서 마태사도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호세아서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서 성취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애굽은 곧 우리의 출애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나의 부활사건이고 예수님의 온전히 하나님 순종하신 의로운 삶은 나의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한 의로운 삶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이 마태복음이 인용하고 있는 호세아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가리키고 있고요. 결국 그 안에서 우리의 참현실을 믿음으로 발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바라보게 해주시고요. 이를 통해 성취하신 모든 천국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 바로 여기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구원은 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자리에서 대신 다 이루어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 이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은 철저히 내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내가 포함되어 내가 같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주셨고요. 전적으로 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구원을 확신을 찾으려고 하면 나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소망이 없어야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아무리 들여다보세요. 소망이 생기나. 죽을 때까지 내 안을 들여다보면 절대 소망은 없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오로지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다 이루어 주셨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에 가는 싸움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와 믿음이죠. 회개와 믿음이란 내가 울고불고 내 죄를 회개하고 이것도 회개라고 볼 수 있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없고 예수님이다. 이것이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참 구원받은 현실이 있음을 발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구원의 현실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족하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죄와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와 허물 속에서 만일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확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이 잠을 자다 나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평안히 잘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애굽 때문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믿음이 크고 작은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신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 온전히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단지 애굽 땅에 가셨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신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신 후에 이 세상을 떠나 천국 영광에 이르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모든 길들이 다 우리를 위해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와 함께 우리가 갈 길을 앞서가 주신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너가 가는 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길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고 그 예수님 안에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진리가 거기에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절대로 변함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한 아들들로 받아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자랑하며 갈까요? 예수님만 자랑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히 자고 우리를 언제든지 데려가신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여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 정성이 일주일 동안 자랑할 만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담대히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예배를 더 잘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것으로, 예수님처럼, 그것도 누구 수준으로? 예수님 수준으로 온전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수준이 아니면 안 받으세요. 아니, 못 받으십니다. 어느 누구가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그 수준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로 예수님 수준의 의로움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자들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 냄새나고 추악한 것들을 내세우며 받아주셔야 한다고 믿는 것, 믿으며 나온다는 것. 절대 안 받으셔야 돼. 오히려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수준으로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게 하셔서 어디까지 앉혀주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수준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증거죠. 우리가 잘 살아서?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르는 수준이 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알려주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신대요. 우리가 잘해서 이르게 될 영광을 보여주시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시고 이르신 영광에 우리가 참여되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복된 천국 현실,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이르러 있는 예수님의 현실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서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잘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 땅의 한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한심하고 지지리도 못난 모습으로 살다가 나왔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시며 하나된 사랑의 교제를 삼위 하나님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왜?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나오는 것도 예수님만 자랑하며 나와야 맞죠. 그리고 앞으로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긴 자들이 되어 이 영광에 분명히 이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성화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를 애굽 같은 죄와 사단과 이 세상과 세상 죄인들에게서 자기 아들들을 계속해서 구별해 가시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성령님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종으로 삼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왕과 같은 현실들을 우리 삶에서 멸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아들들은 절대 예배하는 삶에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두려운 사랑이에요.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 만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강도짓을 하다가 십자가형으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자기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기 아들들로 불러내십니다.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모든 삶에 살아가는 삶을 이 중심으로 이해해야 돼요. 나를 예배하는 삶으로 오라.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더 불러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이뤄가시는 뜻이 뭐냐?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는 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죄와 사단과 세상에 종됐던 삶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예배하는 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들어가 아들의 완전한 영광에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참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 변화산 사건 아시죠? 그 변화산 사건에서 이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변화되어 대화를 나누는 중에 뭘 가지고 대화를 나눴느냐 하면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 별세라는 말이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함께 말씀하고 있었어요. 십자가 죽음에 대해. 그런데 거기에 죽으심으로 번역된 단어가 어떤 단어였다고요? 엑소더스예요. 출발, 출애굽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에 예수님의 죽으심도 이 세상에서 떠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사건의 성취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단어를 쓰지 않고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쓰세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자기의 죽음을 가리켜 내가 이 장막을 벗고 떠날 때 죽음을 가리켜서 그 떠난다는 단어를 예수님 똑같은 단어를 써요. 엑소더스. 출발, 시작. 천국의 삶으로의 나는 출애굽을 한다. 자기 죽음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참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 삶으로의 시작, 천국 영광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애굽이 되는 복된 죽음이라.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왜? 주님 안에서 천국 영광에 이르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의 육신까지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 아들들로서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갈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 가셨다가 돌아오신 사건이 지금 나의 삶과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도 지금 나와 우리 삶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다 우리의 사건이고요. 나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저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을 얻는 것으로 끝나게 보는 책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이 성경을 보는 원리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에도 예수님의 출애굽에도 다 우리가 참여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참여되어 있느냐? 전에는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다 멸망당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참여된 죄인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고 천국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 삶에 참여된 자들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망했지만 우리 삶의 방황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잠시 고난은 있을 거지만, 잠시 불편한 건 있을 거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떠나 돌아갈 본향도 없이 방황하다가 멸망당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들 예배하는 삶에서 끝까지 빼앗기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가신 모든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출애굽이 우리 출애굽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이 우리의 부활과 승천하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출애굽으로 인해 우리는 천국 본향에 이미 이르러 있고요. 또 이르게 될 겁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다시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서 밤낮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 복된 장자들, 아들들 중에 지금 여러분이 속해 계시고요. 또 속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더욱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선포해 주시는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더욱 구별된 하나님 아들들로 다른 것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다고 해도 내 생명을 빼앗아 간다고 해도 하나님 예배하는 삶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또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천국 구원의 삶으로 건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이 예배하는 삶에서 우리를 빼앗아가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죄악과 이 세상 현실에서 건져주시고 어떤 고난이든지 시련이든지 모든 삶을 합력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아들들로 살아가다가 영광의 천국에 이르는 참 출애굽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